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라오스에서도 비엔티안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아태 지역에 관여해왔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견고하며 국제사회도 단합돼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도발은 고립만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아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장소에 미국은 항행하고 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는 아시아 중시 전략의 핵심이라며 이것이 흐지부지 될 경우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6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엔 80여 개 나라 주한 외교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소개하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덕행 상근회담 대표는 북한 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내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북한 인권법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의 근거로 삼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9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는 최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인 ORC의 공동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45%의 지지를 받아 43%의 지지를 받은 클린턴 후보에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소정당들을 포함한 4당 후보들을 모두 포함한 이번 조사에서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는 7%, 녹색당의 줄 스타인 후보는 2%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지만 유권자들의 59%가 11월 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트럼프 후보가 우세할 것이란 전망은 34%에 그쳤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의 경우 민주당원의 92%,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원의 90%가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정당을 정하지 않은 무당파 유권자들의 49%는 트럼프 후보의 29%만이 클린턴 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이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시리아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시리아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구자철과 기성용 선수 등이 여러 차례 슈팅을 날렸지만 시리아 골키퍼에 맡겼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승 1무로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러시아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일본은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2차전에서 태국에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중국과 이란의 경기는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란은 한국과 함께 1승 1무가 됐지만 골득실차에서 앞서면서 일단 A조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6일 바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라오스를 방문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우선 목표는 독립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자멸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에 매우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
파키스탄 정부가 북한 고려 항공의 입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반복되는 북한의 도발에 이사국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9월 의장국인 뉴질랜드의 제라드 반 보히멘 대사는 6일 오후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낭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긴급회의를 연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이 감행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언론 성명은 회의가 끝난 직후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연 당일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지난 4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총 8차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안보리는 올해 4월까지 나온 5차례의 언론 성명만 당일에 채택했을 뿐 5월 이후부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이사국들 사이에서 기존보다 대응을 높이자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베시오코로 일본 대사도 북한의 행동을 바꿀 추가적 조치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밝혀 안보리의 조치를 예고했었습니다. 이날 긴급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세 나라 대사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We call these consultations because with each test, each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re have been 22 of them so far this year, the DPRK demonstrates.
파워 대사는 북한이 올해에만 22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매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로 인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긴급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가 중국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시점에 이뤄진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제사회에 도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장을 위해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단합해 확고하게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비난하고 대북 제재 결의에 명시된 사항들을 이행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must remain unequivocal and united in condemnation of these tests, and we must take action to enforce.
베시오코로 일본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일본과 역내외 국가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북한이 국제 민간 항공기구 이카오와 국제 해사기구 IMO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지역을 지나는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됐다면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같은 행동엔 비난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not just for Japan, but for the region and beyond, which launched without any prior notification.
한충희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자국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be united in sending clear and unequivocal message to North Korea that if they continue to provoke and
이 때문에 국제 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 도발이 계속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6일 라오스에서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에 한국 배치 정당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비엔티안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북한 정권의 도발은 압박과 고립,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사드는 순수한 방어체계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확장 억제 등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회담 뒤 라오스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사드 배치에 확고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two leaders are very clear today that they're both committed to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 that it's entirely necessary given the threats emanating from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사드 배치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주최한 주에도 북한 정권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자신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의견이 일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도발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고립만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한 어떤 공격적 접근에도 관심이 없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자멸까지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에 매우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이 5일 또다시 노동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는 건 자멸을 초래하는 길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사드 배치를 포함한 연합 방위력 증강 및 확장 억제를 통해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이행과 관련해서는 제재 이행에 있어 구멍을 더욱 촘촘히 메우기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의 효과적 이행이나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한미 양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통일을 향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며 통일은 북한 주민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4일 발효된 한국의 북한 인권법을 토대로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아시아 방문임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보여준 지도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Sanctions enforcement no would not lead to a reconsideration of that.
사드의 한국 배치는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한국,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때문에 사드 배치가 재검토되진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사드 배치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오로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5일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을 지휘하고 핵 무력 강화를 계속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력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들의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발사가 사소한 부족함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올해 다계단으로 일어난 핵무력 강화의 성과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훈련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5일 낮에 진행된 탄도미사일 3발을 쏜 훈련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하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때도 현장에서 지휘하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이은 현장 지휘와 핵무력 증강 지시는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는 행보로 분석했습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 정세 자체가 뭐 대화나 이런 국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그 북한과 국제사회가 끝장 게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제재 국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놓고 시간을 한번 두고 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중국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날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러시아와 중국 순방을 계기로 이루어진 한러,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이렇다 할 만한 균열 조짐이 보이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한러 정상회담 결과, 그 다음에 한중 정상회담도 비교적 성공리에 마무리된 거거든요, 저 정도면. 그래서 그런 기류들을 북한이 사전에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러 한중 정상회담의 바로 직후에 그 결정한 중국도 겨냥을 한 거예요.
이와 함께 북한 관영 매체들은 핵무력 증강과 관련된 김 위원장의 현지 지도 행보를 김 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지도자상을 만드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이 담긴 9장의 컬러 사진을 공개하며 미사일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이 사진들 중엔 김 위원장이 참모들과 함께 초소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며 환하게 웃거나 멀리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바라보는 김 위원장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서 훈련 계획과 탄도로켓의 기술적 재원을 파악한 뒤 내린 훈련 명령에 따라 로켓이 연이어 날아올랐다고 전하며 김 위원장의 현장 지휘 모습을 부각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그걸 자기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핵미사일 고도화 관리에서 직접 그 진두 지휘하면서 능력이 고도화되고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제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통치력을 강화하는 그런 의도 하에서 직접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아주 빠른 템포로 공개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조선중앙TV도 6일 오후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훈련이 있은 지 하루 만에 곧바로 방송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은 1분 50여 초 분량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발사 장면을 담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5일 발사한 3발의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로 추정했습니다.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이 식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6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탄도미사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5일 발사된 개량형 미사일이 그간 북한이 발사했던 노동미사일과 같은 궤적을 그리며 1000km를 비행했다는 겁니다. 한국 군 당국은 탄두 형태가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하지만 비행 궤적이 노동미사일과 일치해 노동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전학유 대령의 6일 국방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노동미사일의 탄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각이나 비행 궤적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전학유 대령은 개량형 노동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선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탄두가 개량된 노동미사일이 식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에 앞서 6일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며 관련 사진 9장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 탄도 미사일을 보면 탄두가 전체적으로 원뿔 형태의 스커드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추진체와 접합 부분에서 움푹 패인 모습이 식별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20일을 공개한 노동미사일의 탄두 모양과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소식통은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개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북한이 사진을 통해 미사일의 성능 개량 사실을 공개했고 실제 개량된 노동미사일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성걸 박사도 북한 노동미사일 개량형이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며 탄두 모양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 개량형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탄두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앞에 그 뭘 실는 데 말에 폭약을 신다지 아니면은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그 앞에 탄두인데 영어로 워헤드요. 그 부분이 과거에는 커드처럼 이렇게 삼각형 원뿔형 구조였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게 그 탄두 모양이 바뀌어진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게 개량형이라는 거죠.
반면 이 탄도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의 개량형이 아닌 스커드 ER의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공개한 사진으로만 봤을 때 노동미사일의 개량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이 1000km가량 비행한다면 노동미사일이든 스커드 미사일이든 비행 궤적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탄두를 개량한 노동의 가능성도 있지만 사거리를 연장한 그 스커드의 개량형인 이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게 논리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노동 개량형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논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1000km가 날아가면 그게 노동 미사일이든 스커드든 궤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미사일의 굵기나 크기를 봐도 노동 미사일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탄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날렵해 보이는 건 물론 길이도 노동미사일보단 조금 짧고 일반 스커드 미사일보단 길다며 그런 면에서 스커드 ER에 가까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합참 관계자는 북한 노동신문에 두 발의 탄도미사일만 비행하는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두 발이 거의 동시에 발사된 다음 한 발이 추가 발사돼 사진은 미사일 두 발의 비행 모습만 찍힌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6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성능 개량된 탄도로켓의 비행 안전성과 신뢰성을 재검열했다며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2016 서울안보대화가 7일 서울에서 개막돼 세계 33개국 고위 국방당국자와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복합안보위기,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을 벌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 회의에 빠짐없이 국방 당국자를 파견했던 중국은 이번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고 다만 중국인민대 스인홍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는 아흐메트 위짐쥐 화학무기금지기구 사무총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리고 북한 비핵화와 국제공조, 해양안보협력, 그리고 사이버 안보 도전과 국방 협력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북한 고려항공의 입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몇 차례 착륙 허가를 거절한 파키스탄 당국은 이번 결정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이행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쿠웨이트행 고려항공 JS-161편이 과거 몇 년간 중간 경유지로 이용했던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슬라마바드에서 동북쪽으로 약 1700km 떨어진 중국의 우르무치 공항에 기착한 뒤 쿠웨이트로 향했고 돌아오는 JS-162편 역시 우르무치를 들렀다 평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BOA 취재 결과 이번 중간 경유지 변경은 파키스탄 당국이 고려항공에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키스탄 민간 항공국 관계자는 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착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착륙 불허 결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2270호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파키스탄 당국이 지난 7월에만 고려항공의 착륙 허가를 세 차례 거절했고 추후 허가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BOA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대북 항공유의 판매와 공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민항기의 해외 급유는 예외로 허용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슬라마바드 공항에서 고려항공이 급유를 한다고 해도 이 자체가 파키스탄 당국이 2270호를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270호가 북한을 출발하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 규정을 두고 있어 파키스탄 당국이 2270호의 완전한 이행을 하려면 해당 항공기에 실린 화물은 물론 승객들의 짐까지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합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지난 6월 안보리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2270호의 제재 내용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 몇 년간 매달 한 차례 쿠웨이트 시티를 왕복하는 노선을 운영하면서 중간 급유를 목적으로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운항에서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할 때보다 더 북쪽으로 우회해서 운항하는 바람에 해당 노선은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더 걸렸습니다. 또 이슬라마바드를 경유할 땐 중국, 파키스탄, 이란 등 3개 나라 상공을 차례로 통과한 뒤 쿠웨이트에 도착했지만 우르무치를 경유하면서 중국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순서로 2개 나라 상공을 더 지나게 됐습니다. 이 노선은 주로 중동의 북한 노동자들을 수송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고려항공이 이착륙을 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쿠웨이트 단 3곳으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쿠웨이트 노선과 별도로 중국 베이징과 셴양, 상하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여객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의 한인들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5일까지 3주일 동안 400km, 1000리를 행진했는데요. 이 행진에 참가했던 이경복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입니다.
네, 이경복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 400km, 예. 천리길 대장정을 완주하셨는데요. 먼저 예.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고 했었는데 실제 걸어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면서 보면은 걷는 사람은 나 하나고 전부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걸을만 해요. 예, 그렇게 뭐 힘들거나 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더라고요.
네. 네, 지난 15일에 토론토를 출발하셨고 5일에 네. 오타와에 도착을 하셨으니까 아, 꼭 3주일 걸리신 셈인데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오는 중에 우연찮게 옛날 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가는 중에 앞에 트럭이 또는 밴트럭이 탁 서서 이것도 뭐 아무도 없는 데서 트럭이 서서 이게 또 남 모르는 사람이 어쩐 일인가 그랬는데 아이 그 뒤에 배낭에 태극기 캐나다기 꽂고 가는 거 보고 또 이제 신문을 통해서 그런 일 한다는 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서가지고 반갑게 마주하고 그러는 김에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럼 내일 같이 걷는다고 자발적으로 생각지도 않게 같이 동행을 하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뭐 금방 가더라고요. 네. 그게 참 기억이 나와요.
그분처럼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셨나요?
예. 가는 곳마다 거의 아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걷기도 같이 걷고 또 자기 집에 살려서 초대해서 대접도 받고 이게 고생한 게 아니라 대접받음에 왔어요.
네. 어떤 계기로 해서 이번 도보 행진에 나서게 되신 건가요?
북한 문제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COI 리포트가 나오고 또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올해 초부터 경제 제재가 있었고 또 국제사회 각 국가, 특히 미국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나오고 했는데 북한 민주화를 통해서 통일로 연결되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대한민국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달라. 네,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죠.
네, 또 이번에 그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전달할 네. 청원서도 들고 행진하셨는데요. 네. 이 청원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하고 통일에 관련해서 캐나다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압박을 가해주는 일처럼 더 좋은 일이었거든요.
네.
마침 또 작년에 그런 내용의 북한 인권법 제정과 관련된 의회 모션이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올해 그런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도록 트루도 수상한테 피티션을 하는 거죠.
아, 캐나다에는 지금 북한 인권법이 없는데요.
예.
캐나다에 북한 인권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북한 인권법이 아시다시피 미국이 2004년에 돼 있고 또 일본에 2006년인가 만들어지고 이제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캐나다는 미국이나 일본 또는 한국과 같이 북한의 적대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국제사회에서는 뉴트럴 중립적인 국가고 인권 관련해서는 선진국인데 이 캐나다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컨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북한 네. 인권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일단 그 상징적 효과가 커요.
네.
제 생각에는 캐나다가 그래서 북한 인권법을 만들면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호주나 뉴질랜드나 영국이나 다른 like-minded country가 팔로우스 탈 것 같아요.
이 회장님께서 오래전부터 북한 인권법 제정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어윈 커틀러 의원, 전 의원,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네.
법무장관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이 소상하고의 관계가 아주 개인적으로도 깊은 관계에 있어요. 뭐 한 스승 제자라고 할까 그럴 네. 정도로 이분이 지금 뒤에서 저희들 서포트 해주고 있어요. 수상실에 네. 우리들이 요구하는 피티션을 들어주라. 그건 곧 자기가 모션을 했던 것을 실현해달라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네.
제가 생각한데 아마도 이번 회기 내에 다음 저 가을 회기 내에 상정이 되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상정이 되면 그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당연하죠. 이제 비리라는 게 프라이빗 멤버 비리 있고 정부 비리 있지 않습니까?
네.
프라이빗 멤버 비리는 그게 하세월이거든요.
네.
그러나 정부 비리면 지금 다수당이 여당이니까
네.
정부가 만든 법은 통과 안 될 까닭이 없죠.
네. 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건가요?
몇 가지인데 하나는 스페셜 엔보이 만들어라. 그래서 인권대사가 북한 인권 보고도 하고 북한 인권 개선책에 대해서 정부에 레코멘드도 하고 하는 일이죠. 그게 첫째 일이고 그다음에 북한 내의 인권 개선 또 민주화, 디모크라틱 프리덤의 민주적인 자유 뭐 이런 것을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서포트하고 펀딩하고
네.
하는 일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중국이나 기타 이런 데서 헤매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이나 또는 그 레스큐 지원을 하는 NGO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문제. 또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붕괴됐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난민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올 텐데
네.
그 경우에도 캐나다도 응분에 난민 수용을
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에 탈북자들이 캐나다의 난민으로 받아줄 수 있게끔 보완도 하고 대체로 그런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활동 계획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9월 28일이 여기 캐나다가 정해준 북한 인권의 날인데 오타와에서 기념식을 하려고 하고 그때 이 트루더 수상한테 페티션도 보내고
네.
또 그 북한 인권법 드라프트를 해가지고 드리고 그래서 그 날을 계기로 해서 북한 인권법이 패스되도록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저 큰 일이에요.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 3주일 동안 400km 천리를 도보 행진한 이경복 캐나다 북한 인권 협의회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경북도 등 북한 동북부 지역을 휩쓴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기구들과 함께 피해 지역에서 구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태풍 라이언 록이 동반한 폭우로 함경북도 등 북한 북동부 지역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두만강 유역 북중 접경 지역에서는 지난 며칠 새 라이언 록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수위의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북한 측 자료를 인용해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모두 60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실종됐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큰 물로 15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피해는 함경북도 회령시를 비롯해 무산, 온성, 경원, 경흥, 연사 지역 등에서 가장 컸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체 주민의 5%에 달하는 약 4만 4천여 명이 대피했으며 특히 연사군에서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집 4,400채가 파괴되고 4,300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옥 피해가 가장 큰 곳도 연사군으로 약 3,650채가 손상되거나 파괴됐습니다. 또 북한 정부에 따르면 도로 112km가 손상되고 경지 약 만 헥타르가 물에 잠겼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 정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적십자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구호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북한에 상주하는 유엔 조정관이 이끄는 인도주의 지원팀이 북한 정부의 홍수 피해 대응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에 따르면 조선 적십자회는 임시 천막과 물통, 수질 정화제, 담요 등이 포함된 긴급 구호 세트 2,500여 개를 지원했습니다. 그 밖에 현지 유엔 조직과 국제 기구들의 참여 아래 북한 정부 주도로 비상 물품 제공 등 구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탈북 난민들이 최초로 입국했던 지난 2006년 미국에 온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두 번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데보라 최 씨의 정착 초기 삶을 전해드립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차가운 두만강 물에 온몸이 얼어붙은 줄도 몰랐던 그해 이른 봄. 풋풋한 20대 초반 나이의 데보라 씨는 북한에서 나름대로 잘 살던 여성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었고 주변에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휘말려 탈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옥탑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 그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기에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에 탈북했고 남한에 갈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밤새 그 20몇 편을 다 봤거든요. 3일 동안 뒤 도사리고 그냥 그거 보면서 3일 동안 봤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아, 난 이 나라를 뜨고 싶다. 이렇게 같은 동갑들, 같은 청년들인데 걔네가 옥탑방 살면서 난 그 옥탑방이 진짜 최고로 막 좋은 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스러움 있잖아요. 그 자유로운 연애 이런 거. 우리는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하고 서로 다 비판해야 되고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수완 좋은 어머니 덕에 좋은 성부는 아니었지만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큰 걱정 없이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살던 데보라 최 씨가 탈북을 결심하고 두만강을 건넌 이유입니다. 중국에서 2년을 떠돌며 중국말을 배우고 사는 동안 우연히 알게 된 한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갈 길도 열렸습니다. 구출단체 목사의 갑작스러운 미국행 제안도 있었지만 지인의 만류로 밤새워 고민한 끝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데보라 씨에게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갈 저희 준비가 저희 돼가지고 저희는 한국 가면은 그냥 베이징 공항 가서 그냥 비행기 타 가면 됐어요. 근데 미국으로 가는 길은 저희가 동남아로 이렇게 걸어서 국경으로 가야 돼. 더 위험한 길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아 그럼 그냥 왜냐면 잡히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비행기를 타고 한 15분 길을 택하지 왜냐면 돌고 도는 그거를 택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에이 그럼 그냥 한국으로 가자. 누구지? 내가 먼저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가면 위험하니까 제가 먼저 그 베이징 공항으로 가기를 위해서 베이징으로 왔어요. 북경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비행기 탈 시간만 기다리고 있던 데보라 씨는 그날 아침 평소 습관이 아닌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기다리다가 이렇게 거기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아침에 원래는 저 아침에 안 하거든요. 그 인터넷을. 근데 갑자기 컴퓨터가 하고 싶어지는. 그래서 컴퓨터를 거기 탁 켜고 제가 메신저를 딱 켰는데
서울 행만을 생각하며 숨죽이고 있던 그녀. 그날 아침 우연히 인터넷을 접속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구출단체 목사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북경이니 예, 북경이에요 하니까. 지금 미국으로 가는 애기들 지금 너네 바로 옆 동에서 출발하려고 지금 30분 안에 출발한대요. 미국으로 가는 일행들이. 거기서 30분에 딱 출발한다 말에 아침에 딱 30분 전에 내가 그때도 원래는 진짜 컴퓨터를 안 하는 사람인데 또 올랐는데 메신저에서 30분 안에 지금 떠나는데 한 번만 생각해봐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갑자기 뭐가 끌린 듯이 있잖아요. 제가 짐 가방 끌고 어디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이러고 있잖아. 가니까 애들이 지금 다 밖에서 복도에서 지금 출발하려고 딱 있는 거예요.
다 탈북자들?
예, 그 다섯 명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거기 30분 전에 합류 딱 됐잖아요. 원래 한국 가려고 아무 생각 안 하다가 딱 30분 안에 내가 딱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구출단체 목사의 거듭된 제안에 데보라 씨는 한국행에서 미국행으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국 망명 신청을 위해 태국행 기차를 탔고 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난민 지위를 받게 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 다른 한국 가서 그럴 수 있는 거를 완전 뭐에 끌린 것처럼 진짜 미국 오는 그 여정이 그렇게 됐어요.
데보라 씨는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데 이 나라에서 뭔가 다른 꿈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꿈을 꾸려면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코피를 쏟으며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그리고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근사하고 화려한 여성들이 출입하는 최고급 네일 살롱에서 일했습니다.
뭐 다 경험해보고 싶어서 처음에는 웨이트레스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아, 또 기술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일 가게 네일을 학원 다녀가지고 네일 자격증 따가지고 네일 가게 맨하튼에서
뉴욕에서요?
네 뉴욕에서 이렇게
그 학원 졸업하고 면접 보러 다녔는데 저는 또 큰 데서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맨하튼 제일 중심가 거기 면접으로 그냥 그 사람 구하냐고 그냥 들어가 봤는데 되게 고급 네일 살롱이 거기 다 언니들이 되게 쪽쪽 다들 미스코리아인 거예요. 다들 그때 원장님이 미스코리아 한 명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인정한 난민으로서 일단 신분이 분명했고 영어 한마디 못했지만 눈에 띄는 용모 덕에 데보라 씨는 고급 미용실에서 두 번째 직장을 갖게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가며 손톱 관리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언어에 대한 어려움은 여느 이민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중국말을 배워본 경험을 믿고 영어쯤이야 생각했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애취했거든요. 근데 옆에 손, 그 앞에 사던 손님이 블레스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러고 모른 척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언니가 땡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도 진짜 영어 얼마나 안 됐으면 제가 그것도 못 알아들어. 언니가 살면서 야 블레스유 할 땐 땡큐 해라 그래가지고 아 그런 거냐고 진짜 나 그 정도로 영어가 안 됐다니까요.
미국인들의 문화가 전혀 낯설었던 데보라 씨. 그저 눈썰미 하나만 믿고 한동안 입을 꼭 닫은 채로 일하며 영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영어 책과 손님들의 손톱만 보고 살았던 데보라 씨는 매일 밤 녹초가 돼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셈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 난민들이 미국에서 처음 일을 하는 곳은 저임금 수준의 육체 노동이 필요한 곳인데요. 데보라 씨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소비자들이 따로 남겨주는 봉사료인 팁이 주된 수입입니다. 하지만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 그리고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봉사료는 천차만별입니다. 데보라 씨 역시 팁에 의지해 사는 서비스업의 하나인 미용업계에서 일을 한 것인데요. 수천 달러를 미용에 투자하는 그야말로 부자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일했던 만큼 통상 상품 가치의 15에서 20%에 달하는 봉사료의 액수도 컸지만 손님들은 그 가게 종업원들에게 그 이상의 봉사료를 줬습니다. I was a
fool. 일주일에 한 번 모아서 그거를 다 펴서 팁 받은 거 펴서 하니까 1000불도 넘는 거예요, 일주일에. 돈 그때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네, 6개월 동안. 집세만 500불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또 차곡차곡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만불 모았잖아요, 그때는.
몸은 고달팠지만 기회의 땅이란 말을 이렇게 빨리 실감하게 될 줄이야.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던 데보라 씨. 지역 교회 목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인생의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는데요.
데보라, 너가 아직 어린데 그래도 여기 왔으면은 공부도 하고 좀 학교 다니면서 좀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예.
하던 일을 계속하며 돈 욕심을 더 낼 수도 있었겠지만 데보라 씨는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미용 전문가가 꿈이 아닌 이상 육체 노동만 하기에는 너무 젊고 지식을 쌓아란 말이 데보라 씨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데보라 씨는 목사님 부부의 집에서 살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짜기 시작했는데요. 인생의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평생 잊지 못할 인연도 만나게 됐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을 선택한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30대 여성 데보라 최 씨의 두 번째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여지에 데보라 씨의 세 번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인 7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5도. 해주 역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7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4도. 청진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4도가 되겠습니다.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4도 예상됩니다. 해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고요.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해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 뒤 오후에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세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어 올해 이뤄진 북한의 도발들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의 자제와 유엔 결의안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앞서 긴급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다수의 이사국들 사이에서 북한에 대해 기존보다 대응 수위를 높이자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특히 북한 정권이 올해에만 22발의 미사일 발사와 함께 매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6일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엔 80여 개 나라 주한 외교공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김용현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적인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단장은 특히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소개하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덕행 상근회담 대표는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나중에 처벌의 근거로 삼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운영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핵심 이익 지역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관여해왔다며 이 같은 정책은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견고하며 국제사회는 이에 단합돼 있다면서 북한 정권의 도발은 고립만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아태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장소에 미국은 항행하고 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9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LC의 공동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45%의 지지를 받아 43%의 지지를 받은 클린턴 후보의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당 후보들을 모두 포함한 이번 조사에서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는 7%,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는 2%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이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시리아와 0-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월드컵 축구 대표팀은 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시리아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2차전에서 0-0으로 비겼습니다. 한국은 구자철과 기성용 선수 등이 여러 차례 슈팅을 날렸지만 시리아 문지기에 막혔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승 1무로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러시아 월드컵의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승리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일본은 예선 2차전에서 태국에 2-0으로 승리했고 중국과 이란의 경기는 0-0으로 끝났습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